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좀 상하거나 화가 가끔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에 대해서 사실만 말하면 괜찮은데 왠지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이제 마음이 별로 잘 안 좋습니다.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것을 저는 별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죄하듯이 하는 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센스가 떨어지면 또 그 일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싫고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무시하는 듯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느낍니다. 정죄하는 말은 그 근본 마음에 들어가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정죄하는 말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 말을 동조하기 시작하면 같이 공감을 해버리면 패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죄했던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고립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죄는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무척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을 닮은 당신 형상대로 지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가치 있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과 가장 멀리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성전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은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예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남자 여자를 다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모세가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일에 돌을 치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을 치라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과 부족한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해준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로마 정부만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만일에 발언을 하면 로마 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럼 돌로 쳐서 죽여, 돌로 치라고 이렇게 해버리, 그렇다 돌로 치지 말라고 만일에 만대로 한다면 모세율법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의외의 행동을 오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말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슨 말을 썼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말들을 하기를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 무슨 말을 썼을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걸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한 행동에 무슨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뜻이 그것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손에 돌멩이 하나를 들고 가운데 서 있는 여자를 향해서 던질 기세를 하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서 있지 않고 몸을 굽히신 것입니다.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너희들 가운데 끼고 싶지 않고 너희와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듯이 행동한 것입니다. 주님은 정죄하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자리도 있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 예수께 어서 묻는 말에 답을 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서셔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가는 죄를 짓지 않는,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안 지어 하는 어떤 특정한 여기 간음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만 돌을 던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첫 번째 먼저 너희 중에 제일 먼저 돌을 던질 한 사람, 그렇게 죄가 없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한 말씀 같이 보이지만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를 생각하게 만드는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숙이고 글을 쓰셨는데 두 번째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실 때 분위기는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을 죽일 듯이 정죄하는 태도로 했지만 지금 그 태도를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고 난리였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자신을 돌아보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상대적으로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도 지연제가 많이 생각나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정죄하던 그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면 정죄할 돌멩이를 내놓을 일이 많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매일 꾸준히 말씀을 묵상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진지하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주 봐도 거기서 교훈만 발견하고 그치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위로나 소망을 주는 좋은 구절만 찾는데 급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면 하나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야 될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각하면, 언제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될 정도였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 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죄를 매일 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일평생 그 죄에서 돌이켜도 모자랄 판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부족과 죄를 발견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어쩌면 마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하려면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지점이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뭔지를 발견해내는 회개가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볼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회개가 있는 성경 읽기, 회개가 있는 말씀 묵상이 되어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모태신앙인은 태어나서 수없는 말씀을 듣고 또 웬만한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다 떼고 다 했어도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삶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좋은 말씀이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를 끝날버리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교묘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내 내면 안에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해야 될지를 전혀 보는 회개케 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 많고 들은 게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밝히 드러나면 저절로 변화됩니까?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데 그럼 다 드러나면 다 회개할까요?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야말로 죄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즉시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다면 재판 받으면서 낱낱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물을, 에비던스를 대가면서까지 그 죄가 확실한 것을 드러내는 재판받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다 변화되겠죠. 부정할 수 없는, 뭐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다 치겠지만 그런 너무나 분명한 죄가 드러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드러나고 알려지고 그래서 재판받아서 감옥에 가면 그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 나옵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도요 다 나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변명이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이 가늠하다 하는 이 여자를 잡아온 것을 보면 이게 이 여자는 평소에 행실 안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늠이라는 게 다른 죄도 아니고 가늠은 배우자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곤란하게 만들어서 고발할 목적으로 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요즘 최근에 조각도시인가요? 거기처럼 한 사람을 범죄로 몰아야 되는데 그 범죄로 몰 때에는 그럴 만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딱 여자를 아마 지켜보다가 현장에 잡으려고 아마 각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늠했으면 남자도 끌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피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어떤 서로 업무를 꾸며서 그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끌려오면서 그 남자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이렇게 된 자기 처지를 보면서 수없는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끌려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용당했다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용당한, 참 나 같은 걸 이렇게 이용하나 싶은 분노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한번 위기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를 한번 겪었으니까 죄의 행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순간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만약에 살아남으면 무서워서라도 그 죄를 다시 안 할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온 성읍이 다 알 정도로 그동안 소문은 안 좋다고 돌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앞에서 자기의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것이 드러났으니 여자의 몸으로서 치욕적이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겠나 싶을 만큼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을 택하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어쩌면 성중독에 빠져있는 것처럼 음란이 습관이 되어 있고 또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 큰 수치를 가진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인이 또 미래에 대해서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미래에 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의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이렇게 완전히 드러난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행동과 많은 사람에서 한 행동,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자기를 정죄하지만 예수님 혼자 그들 편에 속하지도 않고 간여라도 하지 않고 몸을 굽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고 긴 침묵이 있은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것을 일일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너만 특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듯이 주님이 자기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듯이 하고 계신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긴 대화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지금 무슨 이런 질문, 뻔히 지금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간 마당에 예수께서 사람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자로 하여금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무거운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는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같이 보이고 수치스럽지만 너만 특별히 나쁘고 악하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게 스스로 믿도록 주님께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죄 없는 유일한 예수 그분만이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막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치인 줄 알았으면 자기 인생이 소중하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뒹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그렇게 죄에 자기 삶을 그렇게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거기다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회개는 다릅니다. 둘 다 죄가 드러난 것이지만 죄책감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주된 감정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인식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이 죄가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정화할 만큼 미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 죄에서 철저하고도 진지하게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평생에 그걸 생각하면 부끄러워 수치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끊고 싶을 만큼 모욕적으로 창피스럽고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그 죄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확신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라면 아마 다윗을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이 진짜 몹쓸 끔찍한 파렴치한 죄를 지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위해서 생명 거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싸움꾼, 그런 신하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생명 거는 신하였습니다. 33명의 용사 중에 한 명, 특별히 이방 출신인데 그래도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는지 우리아라는 햇사람이 있었습니다. 33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고 없을 그때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한 걸 보고 다윗의 욕정이 일어나서 그 신하의 부인을 침실로 끌어들여가지고 임신을 시키죠. 그거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아는 그걸 거부합니다. 술을 잔뜩 먹여서 술김에 욕정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나의 전후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사사로이 내가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 해서 길거리에 노숙 같은 잠을 자는 자치 집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기를 이 우리아를 적군이 하살을 빗발치려 내는 곳에 아예 앞세워서 그냥 하살에 맞아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아는 열심히 그날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제일 선두에서 싸우다가 하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권력 비리며 파렴치함 죄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1년간을 두고 보셨습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 영적으로 주님이 손이 그를 막 눌려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그의 속을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완강하게 다윗은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버텼죠.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몹쓸 이 다윗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왜 나단을 보냈는지는 나단이 가서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 앞에 가자마자 너 죄 지었다며 간밤에 하나님께서 말을 했어.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나단은 가자마자 무슨 이야기하듯이 비유 하나를 들어서 말았는데 실제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땅에 양 많고 소, 염소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양 중에 잡아서 대접하면 될 것을 바로 옆집에 딸처럼 자식처럼 어린 양 하나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대신 그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다가 불뚝 보자 일어나가지고 떡국 열리는 말처럼 아니 내 백성 중에 그런 못된 것이 있단 말이야. 당장 불러와서 단칼에 목을 베서 사형을 시키겠다고 그랬어. 그러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목동을 있을 때 진짜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하고 추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너를 내가 택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너를 세웠어.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너에게 다 주었어. 근데 뭐가 부족했어? 부족했어? 아쉬운 게 있었어? 그럼 말을 하지. 내가 더 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럴 수 있느냐고,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느냐고 그렇게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슬 죄인도 쓰레기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부족했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마치 눈물 흘리면서 다윗에게 호소하듯이 그 죄를 지적하신 것이었어요. 사랑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그런 한심스러운 것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를 좀 징계해야 되겠다 했어. 이 평생에 네가 좀 어려울 거야. 주님도 사랑하시지만 또 철저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이 말년에 자기 아들 중에 아주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노년이 되어서 쫓겨나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급하게 조금만 시간 늦어도 죽을 수 있는 위기여서 급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신하들과 군인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나가는데 나갈 쯤 되었을 때 시므이라는 이전에 사울 왕하고 좀 친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대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옆에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는데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겠어. 목을 베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아니야 그냥 두라. 내가 이렇게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겠냐 하시면서 그걸 다 감수하면서 그 도망가는 일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했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죄를 드러내며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게 제일 심한 곳이 정치판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저는 정치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죄하는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여러분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를 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분노 아닙니다. 분노는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분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분노를 품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정의를 외칠 때는 동기는 공의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도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서 자기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전에는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죄에 대해서 남의 짐이라고, 져줘야 될 남의 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가져온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수치, 공동체, 다른 사람부터 따돌림 당하고 고립되는 일들,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짐까지도 져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죄를 지적하는 정죄에서 죄책감만 갖게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짜 죄에서 떠나가는 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할 때 그게 진짜 내 제자야. 내 제자는 세상의 죄를 이렇게 다루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죄인은 미워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죄의 그 사랑까지도 인간 같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내뱉는 것은 전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유일하게 하나 보탠 새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을 읽기로 결정해서 일독으로 새해를 열었고 또 2월 중에 토요일날 한 4주 정도를 묵상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갈 때 자기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있으면 그건 불교죠. 자기 안에 욕심 발견하면 도 닦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역시 그 사랑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죄가 또렷이 보이고 말씀을 볼 때마다 교훈 찾고 위로 찾는 목적으로 보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면 내가 아들이 죽을 만큼 진짜 죄인이라고 정말 고백하는 사람이면 내가 모르는 것을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계속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오고 이 가늠한 여인이 새롭게 시작하는 상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더러운 인생이고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고 아무리 가치 없게 여겨지는 인생을 이전에 살아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또렷이 내 죄가 널 볼 때마다 죄가 보이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그 순간에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온전한 길로 틀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